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문득문득 기억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또 윤도받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끄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각각 개개인들 영혼에 또 교회에 주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찬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날로 커지고 자라기에 부족함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이 임하며 빛이 임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서며 주의 은혜 깊은 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문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선지서 1번 그 선지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그동안 좀 몇 주간 봤는데요. 선지서를 요약하면서 선지서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전체 좀 요약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전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에스겔 구약성경 120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43장 말씀 43장 에스겔 43장 12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중에 각도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는 아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서는 그때 한번 말씀을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포로 전, 그렇죠? 포로 전 그리고 포로 되었을 그때 그리고 어떤 그 귀환한 이후에 선지자들의 활동들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전 시대 때 어떤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왜 이런 구별이 필요하냐면요. 선지서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구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하고 호세아, 물론 이분들 말고도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는 거고 기록물 남겼던 선지자를 말을 한다면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을 향해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야, 네 나라 돌아가, 네 땅 돌아가라고 말할 정도로 핀잔을 듣고 핍박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포로 이전에 어떤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요나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년 뒤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는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나라가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시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이고, 근데 그 나라가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나의 어떤 모습을, 요나는 그 나라가 심판을 받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기를 원했어요.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선민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남의 나라까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 악한 나라까지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식의 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컸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선민의식에 취해 있는 그들을 어떤 좀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에돔, 다른 나라, 에돔은 이건 니느웨고요. 에돔은 특별히 오바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에돔 나라는 아예 그냥 자취를 감춰요, 나라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그 죄로 아예 남은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에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추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포로되기 전에 남유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뭐 요엘이랄지, 요엘, 그렇죠? 요엘, 이사야랄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미가, 스바냐 이런 모든 선지자가 포로되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또리 하박국 선지자도 나라가 망할 것을 포로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어떤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포로되기 전과 포로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포로되기 직전과 또 포로 막 나라가 망한 그때 활동했던, 길게 활동했던 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한 경우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고 멸망하는 것을 봤고 멸망한 이후에 또 그 어떤 애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슬퍼한 마음으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유다가 포로되기 아주 직전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 이렇게 우리가 포로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귀환한 이후의 선자들의 메시지와 또 포로되어 가서 그 나라에서 처해 있으면서 하는 메시지와 또 포로되기 전에 했던 메시지의 어떤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포로되기 전에 경고, 심판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이라면 포로되었을 때는 그 나라 가서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회복, 성전 재건을 또 말씀하죠. 그 내용들은 귀환한 이후에 이렇게 구별을 굳이 짓는다라면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선지서를, 선지서 17권을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하고 좀 보면은 조금 나을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 말을 씀을 전달하는 중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를 좀 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남유다. 남유다가 망한 거죠. 망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가 되어서, 지금 요 부분 이야기 이제, 그죠? 요 부분. 포로가 되어서 실제 그들에게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런 내용에. 오늘 읽었던 에스겔 그 내용 또한 포로 되었을 때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다니엘서, 다니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다니엘도 1차, 2차, 3차 동안 포로가 되어서 대거 많은 분들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요단강 쪽에서 저 내륙 쪽으로, 저 대륙 쪽을 안쪽으로 그들이 뭐 리무진 타고 갔겠습니까? 포로 갈 때? 그냥 다들 묶여서 아니면 그냥 다리가 묶이거나 아니면 헐벗은 채 암담한 미래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가운데 많은 인구가 포로되어 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의 똑똑했던 지식계층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남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 없거나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내버려두고 그 나라를 살리고 도움될 만한 인물들은 싹 끌고 간 거야. 그때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에 가서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던 중요한 중책을 맡은 그러면서 굉장히 어린 그런 어떤 남유다의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왕이 꾸었던 그 어떤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주의 재림이랄지 초림이랄지 아니면 이 나라가 전체 그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니엘서 2장 45절인가에서 뜨인 돌이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뜨인 돌이 누굴 의미하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와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스가랴 나중에 그 일곱 번째 달을 그 부분 귀환한 이후에 보였던 스가랴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 어떤 뭐랄까요? 초림보다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환당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은30에 팔릴 거에 대해서 등등등 또 그가 여호와 날에 그가 오면서 이 땅에 심판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꿈에 대한 해석들이 있고 또 그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고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또 남유다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계속 커가고 그 포로되었지만 곧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환상 가운데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5절 뜬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심판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으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마다 다니엘과 같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타국 땅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렇죠? 1차 때 잡혀가고 2차 때 잡혀가고 3차 때 잡혀가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확 끌고 간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망한 게 아니라 계속 영향을 주고 계속 속국을 삼으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을 보게 되면 특별히 33장이 뭐냐면 남유다의 어떤 예루살렘 성의 함락, 멸망이에요. 그래서 33장을 기점으로 이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한번 그때 들었던 말씀을 회상하시면서 에스겔서 11장 24절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서는 거의 묵시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환상과 많은 예언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문득문득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11장 24절 같이 한번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떠나신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포로된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선면인데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될 수 있어? 그런 많은 본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죄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포로된 그때 왜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납득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백성들은 나라가 이 모양 이끌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33장의 예루살렘성이 멸망하면서, 그렇죠? 함락을 당하면서 그 결과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올 4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땅이 멸망되었다는 얘기를 앞에 전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너희가 회개해야 됨을 촉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만누엘과 함께하던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거기서부터는 그 성은 그냥 성인 것 뿐인 거예요. 왜 떠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43장 말씀 봅시다. 43장 에스겔서 43장 많은 장이 있지만요. 43장 4절 말씀, 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읽고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4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43장을 보니까 이거는 회복될 여호와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그분이 임하는 장면들, 그렇죠? 임하심. 다시 예루살렘 성에 그분이 임하는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말씀 보니까 4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동안 어떤 환상을 봤냐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난 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뭘 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묵상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그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주의 은혜가 없고 주의 긍휼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한번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거나 변개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문제를 당하면 막 여호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딱 끝나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두 번 이런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라고 선지서를 전달하면서 가난한 그들의 어떤 그 정서는 전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들의 메시지가 다 불이에요, 불. 이 말씀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계속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에스겔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전이 왜 멸망한 줄 아냐,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왜 성전이 회복될 줄 아냐,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에스겔 내용의 주축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 구별될 것을 말을 해요. 48장쯤에. 그리고 그 땅을 말할 때 여호와 삼마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으로 에스겔서가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신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임마누엘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예루살렘 떠났던 그분이 이방 나라에 가 있는 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에. 근데 이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고 거기서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에스겔에게 그 땅에, 이방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보통은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땅에, 이방인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면을 봤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성전이 있던 거기에만 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온 모습을 이방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어떤 믿음이 그들 가운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그것이 편만한 믿음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광명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미국 갔어요. 그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때 구약 사고로 말을 하면. 왜?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막을 항상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갔잖아요. 성막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그렇게 촉구하고 주신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는 포로 전과 포로 됐을 때 포로 된 이후까지 살아있던 선지자예요. 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망한 것을 봤고 망한 그의 회복을 말했던 선지자가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특별히 자기 같은 민족들, 동족들의 죄에 대해서 바벨론에 우리나라가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은 항거하지 말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 나라에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이미 이 땅은 기울었다라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레미야서 우리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의 결론이 1장에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있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뽑겠다. 그렇죠? 뽑아버리겠다. 또 파멸하겠다. 자, 파멸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괴하겠다. 그렇죠? 파괴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넘어뜨리겠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예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뽑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심겨진 감람나무 같았고 포도나무 같았는데 이 나무가 뽑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그리고 넘어뜨려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기에 승복하십시오. 이 얘기에.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그리고 다시 심겠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서 그것이 예언이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는 거야.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파괴하겠다. 파멸하겠다. 넘어뜨려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라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29장 10절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이 민족으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 말씀 율법 중심이었던 조문 중심이었던 돌비에 새겨놓은 율법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득히 말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아시겠지만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멸망에 대한 진단과 왜 멸망했냐? 왜 우리가 멸망했냐? 하나님이 안 계셨냐?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고 회복의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 석방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귀환한 이후에 세 명의 선자가 활동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내용인데요. 학계가 계속 전했던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렇죠? 나라에 돌아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살다가 일본 가서 살다가 중국 가서 살다가 5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인사도 해야죠. 집도 내가 있던 집도 다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 집도 사야죠. 집도 만들어야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방해와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이 돌아온 지 16년 동안 재건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계속, 왜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석방시켰잖아요. 석방시키면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그렇죠? 지금 나라가 바뀐 거죠. 이 나라고 고레스 왕이라는 그 아닥사스다 다, 어떤 다리오 이런 왕들에 의해서 그들이 귀환을 당해요. 귀환이 혹독한 벌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뭐 해야 되냐? 성전을 재건해라. 또 실제 왔을 때 민족들이 4분의 1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백성들의 이 상태를 회복시키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성전 재건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누가? 학계가.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사이면서 서기관이면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학계하고 스가랴예요. 학계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너희가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전은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도 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고 계속 여호와의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너희 집과 개인적인 생활은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말을 하면서 참성전이 예수, 참성전이 메시아임을 예표하는 내용이 학계다. 학계가 성전 재건에 주력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 혹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 30냥을 주고 은 30개를 주고 8일 그럴 장면들, 또 고난받는 어떤 목자에 대해서 또 홀로 한 분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주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요약을 해보게 되면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온전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그때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서 신방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전달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각자 개인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학위를 따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온전한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렇죠? 온전한 성전을 짓고 여기서 뭐 합니까? 주를 향해서 예배해라. 온전한 성전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앞장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매일같이 예배함과 온전한 성전 회복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뒤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을 나와서 모든 걸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냐? 성전의 온전한 성전의 건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 자체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있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주 앞에 나간다고 너희가 말을 했지만 실제 너희가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온전한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냐? 성전의 의미를 강조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 주님께서 뭐랄까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자체가 그냥 예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 드리긴 드리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냥 그런 행동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실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을 지을 것을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말을 하고 있다. 귀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포로 문제가 해결된 그때, 혹은 구원받은 그때,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한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갈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 되게 전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스가랴 사역을 한 이후에 스가랴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100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했는데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에 들어가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동물 잡던 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 2만 8천 원이면 흠은 조금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거 곧장 좀 있다가 하면 죽여서 번제 뜰 건데 무조건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을 스가랴 이후에 1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안 오신다고 확신을 갖고 그들의 삶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 제사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흠 있는 것들을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제사장들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막지 않았어요. 왜? 제사 10번, 제물이 10개 오는 것보다 30명이 드리는 게 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그 언약을 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언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한번. 말라기에서 2장 5절입니다. 말라기에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함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이 믿음이 떠난 거예요. 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온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간이 가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6.25에 대한 전쟁 이야기야. 남쪽과 북쪽에 싸우는 이야기야. 핵심 얘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너랑 총을 겨누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은 거야. 목적의식과 방향도 없이 그냥 전쟁하고 있는 거야. 왜? 전쟁 자체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망도 없으면서 주의 오심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니? 종교. 그 종교성, 그 외식에 대해서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들은 희생재물, 이거 똥이다.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그들의 헌신이었던 십일조를 할지, 이런 모든 예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말라기 시대 때 마지막 주님께서 계시들을 허락하시고 그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4장 5절 말씀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말라기 마지막 장에 세례요한을 말합니까? 메시아를 예표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산에 올라갔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뭐 이렇게 엘리야를 보게 되죠. 그렇죠? 또 그들이 말을 할 때 엘리야냐고 묻기도 해요. 왜냐면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의미해요. 세례요한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세례요한이었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또한 소망하면서 내용들이 끝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라기에서 2장 2절. 되게 말라기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봤던 말씀인데요. 2장 2절 만군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듣지 못하는 거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이거는 선택한 민족들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민족이에요. 말씀을 네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중간사, 그렇죠? 암흑시대 40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신학교 과정 때 박현실 목사님께서 아마 중간사를 이렇게 강의하실 것 같은데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선지서 17권을 좀 돌아다 보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꾸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유지되다가 또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영광을 또 안 드리는 거야. 또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을 얻고. 사사기가 선지서의 요약판이에요. 아,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속 백성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들의 율법이 없었냐?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지긋지긋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아,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진짜 메시아, 선자 대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론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를 보이셨어요.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렇죠? 역사서를 통해서 왕이 등장을 해요. 백성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 등장합니다. 또 선지서를 통해서 선자들의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볼 수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을 볼 수 있고 선지를 통해서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신약에서 보니까 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사도바울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9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9장 22절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뭡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마태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탄생도 성취되었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이미 이루어진 응답들이에요. 이루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약속은 뭐밖에 없냐? 주에 다시 오신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글의 글,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을 글로 주신 거예요. 글로 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글, 모든 시, 모든 수필, 모든 소설, 모든 시나리오, 모든 노래 다 어떤 짧든 길든 다 의미가 있잖아요.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500년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요를 봐도 다 한 곡이지만 3분도 안 되는 노래지만 다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20장 31절 30절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 구절로 표현되어 있음을 그래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 말씀 말라기 말씀과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사가 있고 첫 받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전체 내용을 아브라함을 모세오경을 받고 다윗 역사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지고 또 이후 시간에 또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을 또 보게 하셨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도 말씀에 집중하여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경계가 되어서 심판이 되어서 온전히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에게 매이고 개인의 인생에 매이고 개인의 상처에 매이고 개인의 생각에 매이고 개인의 고집에 매이고 개인의 성향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선을 구하며 계획을 구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된다물 되어 주옵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깊은 복음 가운데로 나가도록 축복하시며 관련된 모든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들이 더 깊어지는 복음 가운데 참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